에베소서 1번 메시지. 에베소서를 소개하는 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소개하는 말을 보기로 합시다. 이것이 비록 소개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중대하고도 중요한 점들을 다룰 것입니다. 주제, 교회, 몸.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일곱 방면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표현인 몸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잘못 쓰이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 교사들이 충만과 풍성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나 하나님의 충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라는 말은 풍성함이 아닌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은 3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충만이라는 말은 1장 23절과 4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말하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말합니다. 4장 13절을 볼 때 충만은 신장을 가지고 있고 신장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는 신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 없는 머리에는 신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몸입니다. 4장 13절에서도 이 충만은 분량을 지닌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충만은 풍성과 다릅니다. 풍성에는 신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인 충만에는 신장이 있고 이 신장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 아닌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왜 충만이라고 불리웁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몸은 바로 그의 충만이며 이 충만은 바로 그의 나타남입니다. 나는 말을 할 때 내 몸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나의 몸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와 똑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깊은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에게는 큰 몸이 필요합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풍성한 식료품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것들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풍성한 식료품을 먹을 때 그 풍성은 우리 안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풍성은 소화되고 동화되어 우리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제 그것들은 풍성이 아닌 충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풍성한 식료품과 동화된 미국의 건장한 젊은이들은 바로 미국의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우리는 풍성과 충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풍성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먹히고 소화되고 동화되면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그리스도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자신 안으로 소화시키고 동화시킬 때 이 풍성은 우리의 일부분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위대하신 분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항목이요 첫째 방면입니다. 세 사람. 두 번째로 교회는 세 사람입니다. 우주 가운데에는 오직 한 세 사람이 있으니 교회가 바로 그 세 사람입니다. 몸과 세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몸은 다만 생명을 필요로 하지만 세 사람은 생명과 함께 인격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세 사람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세 사람은 단체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집단적인 백성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음을 뜻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몸일 뿐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안다면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왕국 2장 19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것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권은 항상 국가나 왕국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 왕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누릴 때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권리를 안다면 의무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무는 다하지 않고서 권리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여 두 가지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시민권에 관한 것이 아닌 생명과 누림에 관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권리에 대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다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생명과 누림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과 같은 교회 생활을 좋아하지만 왕국과 같은 교회 생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즐거운 시간 갖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 시간은 집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누림을 가질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가정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또한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생명과 누림을 맛보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2장 21절과 22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임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한 것은 우주적인 건축을 의미합니다. 22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한 것은 지방적인 건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적으로 주 안의 성전이고 지방적으로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남편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였을 때 성경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혼자였을 때에는 행복이나 만족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담에게는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생겼을 때 아담에게는 안식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신부나 아내는 남편의 안식과 만족을 나타냅니다. 안식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만족은 완전한 안식과 함께 옵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날은 만족과 안식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는 그분의 안식과 만족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들이었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아내입니다. 전사. 마지막으로 교회는 에베소서 6장에서 단체의 투사, 곧 전사로 나타납니다. 군대는 많은 군인들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전사는 단 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은 전사입니다.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인 온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전사로서 하나님의 적을 처리하고 패배시킵니다. 교회의 이러한 일곱 방면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교회의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이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 세 사람이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왕국이요, 생명과 누림을 가진 가족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신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하고 적을 패배시키는 전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요, 세 사람이요, 왕국이요, 가정이요, 거할 처소요, 아내요, 전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이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묘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 인격되신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십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권리와 의무를 지닌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생명과 누림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요, 그리스도의 만족이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싸우는 전사입니다. 이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오늘날 종교의 상황이 얼마나 빈곤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는 몸이나 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국이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할 처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전사 등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이 일곱 항목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요, 사회도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요, 세 사람이요, 왕국이요, 가정이요, 거할 처소요, 신부요, 전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매우 풍성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교회의 여러 면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네 가지 면을 더 보게 됩니다. 즉, 촛대, 산의 아이, 처음 익은 열매, 거룩한 성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교회 중에서는 오직 한 면, 즉 신부만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일면과 일치합니다.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축복.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내용이 있어서 첫째 항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의 참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 자동차나 현대식 집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에 받은 모든 축복을 볼 수 있는 계시를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자동차나 집과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보는 데에는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받은 모든 축복을 보는 데에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받은 축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계시를 위한 사도의 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을 계시한 후에 바울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실행해 나가는 강력을 알아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교회의 산출, 본성, 위치, 건축 및 기능. 1장의 끝에서 교회가 언급된 데 이어 2장에서는 교회의 산출, 본성, 위치, 건축 및 기능을 보여줍니다. 비밀에 대한 계시와 교회에 관한 청지기 직분의 사역. 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비밀에 대한 계시와 교회에 관한 청지기 직분의 사역이 나옵니다. 청지기 직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사역을 가지고 있고 이 청지기 직분의 사역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교회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청지기 직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비밀에 대한 계시와 청지기 직분의 사역에 대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구하는 사도의 기도. 비밀과 청지기 직분의 사역이 너무도 깊은 것임을 깨달았을 때 사도는 즉시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비밀 안에서 계시되고 청지기 직분에 의해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회의 행동과 의무. 4장부터 6장까지에서 우리는 그 영 안에서의 교회의 행동과 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책 전체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들, 즉 하나님의 선택, 예정, 아들됨, 거룩함, 구속, 인치심, 언약과 그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고 몸을 낳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능력의 크심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사도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교회의 산출, 교회의 본성, 교회의 위치, 교회의 건축, 교회의 기능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장에서는 비밀의 계시와 청지기 직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장에 나타난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행동하며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성격. 에베소서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로마서와는 달리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여는 장에서는 죄인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종류의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러한 목록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가 죄인의 상태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베소서는 시간 안에서가 아닌 영원에서부터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영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간 안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에베소서는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므로 자신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 안에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봅시다. 우리는 자신의 상태에 묶여 그 안에 갇힌 데에서 구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상태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중심 목적에서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대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나의 상태와 땅에서 시간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나의 상태에서 구출하여 영원과 하늘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목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수년 전,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우물 안의 내 상태에서 이 책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하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에베소서를 본다면 우리의 깨달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책의 독특한 성격은 바로 영원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위치. 에베소서는 신약의 순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베소서가 신약의 처음에 놓여 있었다면 아주 거북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대 종교에 관한 계시 갈라디아서 직후에 위치했고 뒤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 빌립보서와 머리이신 그분께로 이끄는 서신 골로새서의 앞에 옵니다. 에베소서는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 종교에 관한 계시 후에 옴.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 대 종교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그 어떤 것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 대 종교나 우리 행동 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그리스도 대 종교의 계시 후에 옵니다. 그리스도 대 종교의 문제는 우리를 교회로 이끕니다. 그리스도 대 종교는 우리의 체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 대립되는 그리스도가 개인의 체험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지 않고 자기의 체험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찾는 소위 속생명물이라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합당치 못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종교에 대립됩니다. 종교에 대립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뒤따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에 너무 관심을 가져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교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나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갈라디아에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읽어가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 그리스도 체험하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뒤에는 빌립보서가 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뿐 아니라 들어온 후에 더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끔. 그리스도를 체험함은 우리를 머리로 이끕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가 온 것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성경의 다른 책보다도 이 책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네 권의 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대 종교의 계시이고 에베소서는 교회를 일곱 방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다루고 골로새서는 우리를 머리로 이끕니다. 이 내책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교회 생활은 우리를 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대로 이끌며